VOA 세계뉴스입니다. 필리핀과 중국이 남중국해내 영유권 분쟁 지역 중 하나인 스카보로 암초에서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제이타리엘라 필리핀 해안경비대 대변인은 4일 기자회견에서 중국 해경선 한 척이 필리핀 어선들의 접근한 데 이어 이들에 대한 보급 임무를 수행하던 어업국 선박과 충돌하고 물대포도 발사했다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실로 지나친 조치라고 중국 측을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류더진 중국 해경 대변인은 필리핀 선박 4척이 중국 측 영해 진입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선박들이 중국 해경의 정상적 법집행 순찰선에 위험하게 접근한 데 따라 조치를 취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필리핀 선박 중 한 척이 해경선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동을 하며 경고를 무시했다면서 필리핀이 이 같은 침해, 도발, 선전 행위를 즉각 중단하지 않을 경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필리핀 배타적 경제 수역 내 스카보로 암초 인근에서는 이 해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군의 순찰 활동 등이 이어지고 있으며 지난 10월에도 중국 해경 선박들이 필리핀 어선들의 물대포를 발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상설중재재판소는 2016년 남중국 해내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대해 국제법상의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지만 중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타이완, 베트남 등과도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한편 메리케이 카슨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는 소셜미디어 X에 중국의 이번 행동은 필리핀의 해상활동을 방해하고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였다면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태평양을 지지하기 위해 필리핀 등 같은 생각을 가진 동맹과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리아에서 정부군과 반군 간의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상호 비난전을 펼쳤습니다.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차석 대사는 어제 시리아 사태에 대한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러시아가 시리아 정부군 지원을 위해 전투기를 동원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우드 차석 대사는 이로 인해 수많은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다며 안보리 모든 당사국들은 잔인한 공중공격을 중단하고 국제법 준수를 요구하는 데 대한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드 차석 대사는 미국과 유엔이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단체가 반군의 공세를 주도하고 있고 이를 우려하고 있다고 확인하면서도 이 점이 바샤르 알라사드 시리아 대통령의 정권과 이를 지지하려는 러시아의 잔혹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안보리에 등재된 테러 단체에 맞서 이 싸움은 계속돼야 한다며 정부군의 군사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시리아 특사와 다른 안보리 회원국들은 시리아 사태의 정치적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시리아 내 반군 세력들은 지난달 27일 자신들의 근거지인 북서부에 위치한 알레포 대부분 지역을 장악한 뒤 알레포 남쪽의 주요 도시 하마로 진격을 시도했으며 정부군은 이에 대응 공습을 실시하고 있다고 양측이 오늘 확인했습니다. 미국 중부사령부는 어제 시리아 내 미군과 연합군 주둔지 인근의 군사 장비들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중부사령부는 보도자료에서 이날 아침 유프라테스 군사지원구역 인근에서 트럭 탑재식 다연장 로켓 발사대 3문, T-64 탱크 1대, 인력소송용 장갑 차량 1대와 박격포 여러 문 등의 무기체계들을 형공적으로 파괴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공습은 앞서 이 무기체계들이 미군을 공격한 데 대한 대응으로 이루어졌으며 미군과 연합군의 분명하고도 임박한 위협으로 판단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다만 시리아 내 파트너와 작전에 대한 이 같은 지속적 지원은 최근 시리아 북서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태와는 연관이 없다면서 시리아 내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 조직 IS 격퇴라는 본연의 임무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무기들을 사용한 주체가 누구인지 평가 중이라면서 과거 유사 공격을 가한 전례가 있는 친이란 민병대의 활동을 언급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중부사령부는 A-10 공격기를 동원해 미군과 연합군에 위협이 된 것으로 판단한 표적들의 공습을 가한 바 있습니다. 시리아에는 IS 토탕물을 위해 약 900명의 미군이 주둔해 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의 기관시설 보호를 위한 방공체계의 제공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나토 수장이 오늘 밝혔습니다.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3일 저녁 열린 나토 외무장관 회의에서 회원국들이 이같이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영국의 공영방송 BBC가 선정하는 올해를 대표하는 여성 100인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2024년 올 한 해 세계인들에게 큰 영감과 영향력을 끼친 것으로 평가받은 100명의 여성은 가자지구와 레바논, 우크라이나와 수단 등 전쟁과 분쟁의 현장에서 활동하고 여성과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환경 보호에 앞장섰으며 학교와 병원 등 의료 현장에서 또 영화와 언론계에서 작가와 농부로, 정치인으로, 변호사로, 과학자, 작가, 음악가로, 그리고 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운동선수로 활약한 여성들입니다. BBC는 올해 여성 100인 명단을 공개한 웹페이지에 이들의 사진과 함께 주요 활동 등 선정 이유를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이들은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활동한 여성이고 또 여성이어서 견뎌야 했던 고충을 딛고 새로운 삶을 만들고 미래를 바꾸는 여성이다. 올해 여성으로 선정하는 주제인 회복성의 상징 인물이라고 소개했습니다. BBC가 선정한 올해 여성 100인에는 이라크에서 자행된 학살의 생존자,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나디아 무라드가 있고요. 연기 경력과 더불어 자선 활동가, 작가 등 다양한 모습으로 활동하고 있는 미국의 영화 배우 샤론 스톤, 코로나19 백신 개발의 기여한 공로로 지난해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헝가리 출신의 커틀린 커리코 박사, 난민 선수로 이번 파리 패럴림픽에서 첫 메달을 딴 아프가니스탄 출신 여성 태권도 선수 자키아 쿠다다디, 또 한국의 사격 선수 김혜지의 이름도 보입니다. 그리고 가정폭력 상황을 스스로 떨치고 나와서 자동차를 타고 중국 전역을 여행하고 소식으로 팔로워가 600만 명인 중국의 50세 여성 인플루언서 리지 키시도 눈에 띄는 올해의 여성입니다. BBC는 올해 여성 100인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와 특집 기사 그리고 인터뷰 등으로 이들의 활동을 조명하게 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이곳 워싱턴 DC는 오늘이 12월 4일 수요일입니다. 지금 시각은 아침 8시 8분을 향하고 있고요. 현재 기온 영하 2도, 구름 조금 끼어 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떤지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네, 내일 북한은 12월 5일 목요일입니다. 황해도와 평안 남도 지역은 구름 많겠고요. 평안 북도, 함경도 지역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집니다. 바람은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불겠습니다. 그리고 삼지연과 해산 지역은 가끔 눈 내립니다. 금요일까지 이어질 눈의 양이 1에서 5cm고요. 내리는 비의 양은 5에서 10mm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가 영하 5도입니다. 신의주, 함흥도 영하 5도고요. 원산의 아침 최저가 영하 1도, 개성 영하 3도입니다. 중강 해산 아침 최저 영하 15도입니다. 낮에는 평양과 신의주가 4도까지만 오르겠습니다. 함흥과 원산은 8도고요. 개성 7도, 중강의 낮 최고 영하 3도, 해산도 영하 3도입니다. 동해산 막다가 먼 바다 쪽은 구름 많고 오후 한때 비나 눈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은 1에서 2.5m, 먼 바다 4m까지 일겠고요. 서해는 구름 많다가 오후에 한때 비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 1에서 2.5m, 먼 바다 3m로 오후에 물결이 더 높겠습니다. 12월 5일 목요일에 북한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구촌 오늘 순서에서 미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의 소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의 ABC에서는 미국의 정치의 어제와 오늘 정리해드리고요. 꿈과 참신한 발상의 한국 청년들이 만든 새로운 기업 스타트업을 소개하는 특별 기획 스타트업 코리아 순서가 이어집니다.
의류 산업 자체가 되게 오프라인 시장이 또 대부분이고 가족분들이 되게 힘들게 계속 영위해오시다 보니까
네, 스타트업 코리아 오늘은 의류 디자인 작업 프로그램 스타트업입니다. 스티치 소개하겠습니다. 이어서 VOA 매일 영어 미국 정부 견해 반영하는 논평 순서까지입니다.
정확한 뉴스 균형 잡힌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몇 시간 뒤에 국회 요구에 따라서 해제했습니다. 한국 6개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한국의 급작스러운 정국 혼란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일제히 우려를 표하면서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갈륨, 게르마늄 등 민간 군수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미국의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한국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자 한국의 비상계엄령이 내려졌었고 이게 몇 시간 만에 해제되는 그런 수순에 들어갔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3일 밤 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요. 4일 새벽에 이 국회 본회의에서 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습니다. 네. 네, 이후에 윤 대통령은 이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하겠다고 선언했고요. 국무총리실이 4일 오전 4시 30분에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됐다고 밝히면서 6시간여 만에 계엄이 해제됐습니다.
네,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고 몇 시간 동안 상황이 정말 놀랍게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네. 상황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윤 대통령은 3일 밤 10시 20분경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네, 이어서 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가 이 한국의 그 국내 정치 상황하고 연관이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고 지난 6월에 22대 국회 출범 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다면서 이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네, 네.
네, 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조 1000억 달러의 예산을 삭감했다, 1000억 원의 예산을 삭감했다면서 이런 예산 폭건은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이 늘어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를 통해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이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자,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뭐 한국 사회 전체가 깜짝 놀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게 아주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거죠.
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이고요. 여당인 국민의힘 쪽에서도 전달을 받지 못해서 전혀 몰랐다면서 당혹감을 드러냈습니다.
네, 네.
네, 여당 의원들은 한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뉴스를 보고서야 알았다는 반응을 내놨고요. 여당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 역시 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의 공지를 통해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거라면서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비상계엄 이게 어떤 겁니까?
네, 이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헌법 77조에 규정된 대통령 권한입니다. 헌법 77조 1항은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종북 세력 때문에 공공 안녕질서가 위협을 받았다고 판단하고 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걸로 보이는데요. 이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또 정부와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대통령의 권한,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국회가 전혀 또 개입할 수 없는 건 아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이 계엄을 선포하면 바로 국회에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77조 5항에는 국회가 제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 계엄 해제를 요구한 때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22대 국회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과반을 점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에 국회로 신속히 집결하면서 이 계엄 해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예. 그래서 국회 본회의에서 계엄 선포에 관한 표결이 진행됐죠.
네, 국회가 4일 0시 47분에 본회의를 열고 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한 결의안을 가결했고요.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에 따라서 계엄령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우원식 의장은 비상계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동의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네.
네, 이 본회의를 앞두고 무장한 계엄군들이 국회 본회의장에 있는 본청 건물로 진입해서 국회 보좌진들과 충돌하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결국 윤 대통령은 4일 새벽에 이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네, 계속해서 지구촌 오늘 한국 시국 상황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지금 한국의 야당들이 공동으로 윤석열 한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하고 있네요.
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한국의 6개 야당이 4일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들 야당은 5일 본회의에 이 탄핵 소추안을 보고되도록 하고요. 6일이나 7일경에 이를 표결에 붙이겠다는 계획인데요. 이 탄핵 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후에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해야 합니다.
네, 그 탄핵 소추안에 들어있는 탄핵 사유 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네, 이 탄핵 소추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명의로 제출됐는데요. 탄핵의 주요 사유로 윤 대통령이 계엄이 필요한 어떠한 요건도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명시된 국민 주권주의 또 5조의 권력 분립의 원칙 등 여러 헌법 조항과 법률을 위반 또는 침해했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계엄령 선포 전에 국무회의 심의가 필수인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았고 또 계엄을 선포할 때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는 절차도 무시하는 등 용납할 수 없는 절차상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소추안은 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배경으로 개인적인 이유도 꼽았습니다.
네, 개인적인 이유. 어떤 얘기인지 자세하게 들어보죠.
네, 현재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지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에다가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비위와 국정농단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관철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탄핵 소추안에는 윤 대통령이 본인과 가족의 불법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진상조사 및 특검 수사가 임박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헌, 위법, 계엄령을 발령했다는 문장을 담았습니다. 네.
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에 어떤 내용이 또 들어있습니까?
네, 윤 대통령이 국군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위법, 부당하게 동원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군과 경찰을 불법 동원해서 유일한 계엄 통제 헌법기관인 국회를 봉쇄하는 등 헌정 질서 파괴 범죄를 저질렀다고 명시했습니다.
네.
예, 탄핵 소추안은 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를 구성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네, 자,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조건이 있죠.
네, 국회 재적 300명 의원의 과반이 발의해야 하고요.
네,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지 가결됩니다. 이 표결은 무기명 비밀 투표로 진행되는데요. 이날 발의한 탄핵 소추안은 6개 야당 190명 의원 전원 그리고 무소속 김종민 의원 한 명이 참여했습니다.
자, 여기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면 여당 의원들의 표도 필요한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재적 의원 300명 중에서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되는 건데요. 현재 야당 의원이 190명입니다. 여기에다가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 또 김종민 의원까지 들어가면 192명이 됩니다.
네.
네, 때문에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적어도 8표가 나와야 합니다.
자, 여당에서 그 가결에 필요한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야당은 국민의힘에서 충분한 표가 나오지 않아서 부결돼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네, 한국 국회는 12일 정기 회기가 종료되는데요. 야당은 이후에도 임시국회를 열고 다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만약에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윤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됩니다.
자, 윤석열 한국 대통령, 한국 헌정사상 탄핵 심판을 받는 세 번째 대통령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서 이제 윤 대통령까지 탄핵 심판대에 서게 됐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됐는데요. 하지만 헌재는 각각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려서 약 60일 만에 대통령직에 복귀했는데요.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재의 대통령직 파면 결정에 이어서 직권 남용 혐의 등으로 약 4년 9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내각이 전원 사의를 표명했네요.
네, 한덕수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이 4일 정부 청사에서 후속 대책을 논의했는데요. 국무위원 전원이 사의를 표명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한 총리는 내각이 전원 사퇴하면 정부가 마비될 우려가 있는 만큼 일단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총리실이 전했습니다.
네.
네, 한덕수 총리는 또 이날 오후에 여당 지도부, 대통령실 참모진과 비공개 긴급회동을 하고 사퇴를 논의했고요. 이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와 함께 대통령실을 찾아서 윤 대통령을 만났는데요.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는 아직 확실하게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네, 지구촌오늘 한국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해제에 관련된 국제사회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이런 상황은 뭐 실시각으로 바로 세계에 전해졌습니다.
네, 해외 언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긴급 속보로 타전했습니다. 미국 CNN, 영국 BBC 등은 한국 국회 앞에서 상황을 생중계로 내보내기도 했는데요.
네.
예, 각국 정부도 일제히 한국의 급작스러운 전국 혼란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사태를 이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자 먼저 미국 정부 반응부터 보겠습니다.
네, 현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아프리카 앙골라를 방문 중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3일 현지에서 한국의 상황과 관련한 기자 질문에 방금 보고를 받았다면서 구체적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네.
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3일 VOA의 논평 요청에 윤 대통령의 결정에 안도하며 민주주의는 미한 동맹의 근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미국 국무부에서 반응이 나왔죠.
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3일 성명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명령을 철회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성명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민주주의와 법치라는 공동의 원칙에 기반한 미한 동맹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날 국무부 정례 브리핑에서는 첫 질문부터 시작해서 한국 사태에 관한 질문이 약 20분 동안 집중적으로 다뤄졌는데요. 이 브리핑이 워싱턴 시각으로 3일 오후 1시경에 시작됐기 때문에 아직 한국에서 비상계엄이 해제되기 전이었습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의 발언 들어보시죠.
We are watching the recent developments in the ROK with grave concern. We are seeking to engage with our Republican.
네, 미국은 한국에서 벌어진 이번 상황 전개를 심각하게 우려를 가지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또 미국과 한국에서 모든 직급의 대화 상대와 관여를 모색하고 있다면서 한국과의 동맹은 철통 같으며 미국은 이에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모든 정치적인 분쟁은 법에 따라서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례적인 상황이고요. 굉장히 국가적이고 국제적인 상황이기도 해서 혹시 한국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에 미국 정부 쪽에 통보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네, 미국 정부는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파텔 부대변인 발언 다시 들어보시죠.
네.
I think what I can say is that we were not notified of President Yoon's announcement in advance. All right, thanks everybody. Thanks everybody.
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과 어떠한 직접 대화도 없었느냐는 질문에 파텔 부대변인은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윤 대통령이 발표하기 전에 우리에게 통보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도 사전에 통보받은 바 없다면서 주한미군의 태세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한국의 시국 상황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응도 보겠습니다.
네, 이시바 시게로 일본 총리는 4일 총리 관저에서 한국 관련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시바 총리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私どもとして特段のかつ重大な
네, 한국의 상황을 특별하고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네.
네, 이시바 총리는 또 현재로서는 한국에 있는 일본인이 다쳤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면서 일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어서 중국 반응 보겠습니다.
네, 중국 정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는데요. 이에 관해서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가 다른 나라의 내정 문제로 간주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반면에 러시아 외무부는 한국 상황이 지역 정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네, 한국의 상황이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비극적인 사건을 우려스럽게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또 우리는 그것들이 한반도의 사회적,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미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는 이미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도발적인 행동으로 이미 복잡해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한국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 서방 주도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또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으로 관계가 경색되어 있습니다.
네, 다른 나라 반응 보겠습니다.
네, 영국과 아일랜드, 독일 등 유럽 국가들도 일제히 한국 상황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독일 외무부는 소셜미디어 X에 우리는 한국의 상황을 면밀히 그리고 큰 우려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면서 민주주의는 승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 중국으로 가겠습니다. 중국이 일부 희귀 광물의 미국 수출 금지한다고 발표를 했군요.
네, 중국이 3일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그 밖의 주요 첨단 기술에 사용되는 초경질 재료의 미국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3일 공고문에서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한다면서 이는 국가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고 확산 방지와 기타 국제적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중용도 품목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네, 이중용도 물품이라는 건 민간 용도는 물론이고 군사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는 상품, 소프트웨어, 기술을 말합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이 새로운 규제 정책에 따라서 이중용도 품목을 미군 사용자에게 수출하거나 군사 목적으로 수출하는 게 금지되는 겁니다. 상무부는 원칙적으로 갈륨과 게르마늄, 안티몬, 그 밖에 초경질 재료와 관련한 이중용도 품목의 미국 수출은 금지하고 흑연 이중용도 품목은 더 엄격하게 통제될 거라고 밝혔는데요.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모든 국가 또는 지역 조직이나 개인은 법에 따라서 책임을 지게 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중국의 이번 발표가 나오기 바로 전에 미국에서도 그 중국에 대한 수출 제한 조처 발표했었거든요.
네, 바로 하루 전인 2일에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으로 수출되는 첨단 기술 기기에 대한 수출 제한 조처를 발표했습니다.
네.
네, 인공지능 AI 기술에 필요한 고대역폭 메모리 칩 등 24가지 유형의 칩 제조 장비, 또 반도체 개발과 생산에 사용되는 3가지 유형의 소프트웨어 등을 중국에 수출하는 걸 금지한 건데요. 그러면서 중국군과 연관된 140개 기업을 수출 규제 명단에 추가로 올렸습니다.
네. 미국의 그러니까 조처에 중국 정부가 바로 맞대응을 한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의 반도체 수출 제한 조처를 강하게 비난했는데요.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중국은 이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 갱신과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 또 중국의 기술 발전에 대한 악의적인 억압에 대해서 미국에 엄중히 항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린 대변인은 이어서 중국은 미국이 국가안보 개념을 과도히 확대하고 수출 통제 조치를 남용하며 중국 기업에 대한 불법적인 일방적 제재와 또 관할권 확대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걸 거듭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상품 종류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이렇게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을 제한하는 이유가 있겠죠.
네, 갈륨과 게르마늄은 희귀 광물로서 반도체, 자동차, 태양광 패널 등 최첨단 기술 기기를 생산하는 데 핵심적인 물질입니다.
예.
네, 이런 물질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바로 중국인데요. 미국 지질 조사국에 따르면 미국은 갈륨, 게르마늄의 약 절반을 중국에서 조달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또 안티몬의 경우는 야간 투시경을 비롯해서 핵무기 제조에도 사용되는데요. 네, 안티몬 주요 생산지 역시 중국입니다.
미국하고 중국이라고 하면 세계 경제 대국 뭐 1위, 2위인데요. 무역 분쟁이 끊이지 않는데요.
네, 이렇게 수출 제한 조처를 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일에 발표된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안은 바이든 정부가 세 번째로 내놓은 규제안이고요.
네.
네, 중국 역시 앞서서 희귀 광물에 대한 수출을 제한해 왔습니다. 중국은 지난 2023년 7월 갈륨과 게르마늄을 미국으로 수출하려면 수출업체에 허가를 신청하도록 요구한다고 밝혔고요.
네네.
예, 또 지난 8월에는 안티몬의 수출을 제한하면서 흑연 수출에 대한 통제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수출 제한 정책으로 해당 광물 가격도 크게 올랐는데요. 안티몬 가격은 올해 2배 이상 상승해서 1톤당 2만 5천 달러를 넘어섰고요. 갈륨, 게르마늄, 흑연 가격도 대부분 상승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미국 정치의 어제와 오늘 살펴보는 미국 정치 ABC. 꿈과 참신한 발상으로 새로운 기업 만든 한국 청년들의 스타트업 소개하는 특별기획 스타트업 코리아. VOA 매일 영어 논평 이어집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관리 가운데 일부는 상원의 인준을 거쳐야 합니다. 인준안은 먼저 관할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보고, 리포팅 절차를 거칩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고위관리 상원 인준 절차 가운데 위원회 보고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은 지난 2021년에 펴낸 보고서에서 인준안을 심의한 위원회에 네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우호적 혹은 비우호적으로 보고하거나 추천 없이 보고 그리고 아무런 조처도 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지명자를 비우호적으로 보고하기보다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이 더 일반적입니다. 의회 조사국에 따르면 특히 정책 기반 직위의 경우 상원위원회 앞에서 증언하겠다고 약속하는 조건으로 위원회가 우호적으로 보고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위원회가 추천 없이 보고하기로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성원 과반이 지명자를 우호적으로 보고해야 하는데 동의하지 않는 경우라도 상원 전체 표결을 위해 추천 없이 보고하기로 과반이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A challenge of unprecedented. The nominee for the nation's top law enforcement job vowing a broad investigation into the underlying causes of the January 6 riot.
심의 결과 보고를 위한 위원회 표결 시점은 위원회 규칙이나 관행에 따라 다양합니다. 대부분의 위원회에서는 청문회가 진행된 날 인준안을 보고하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상원 규칙은 위원회의 지명자 추천을 위한 정족수가 위원회 성원 과반으로 구성되기를 요구합니다. 대부분 위원회는 상원 본회의에서 심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위원회 직원이 위원장을 대신해 적절한 서류를 준비해 서기에게 제출합니다. 이어 행정서기가 의사록에 인준안을 기록하고 의사 일정표에 올립니다. 본회의에서 심의 결과를 발표하려면 집행회기에 해야 합니다. 상원 규칙에 따르면 만장일치를 제외하고 보고된 날 인준안을 두고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는 없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지난 2012년에 발간한 보고서에서 위원회가 심의 결과를 보고해도 본회의에서 다음 조처가 없어 관련 절차가 처음으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상원이 30일 이상 휴회할 때마다 인준되지 않은 모든 지명안은 대통령에게 돌아갑니다. 대통령은 되돌아온 지명자로 관련 직위를 채우기를 여전히 원하면 인준안을 다시 보내 위원회 심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고위관리 상원 인준 절차 가운데 위원회 보고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스타트업 코리아 순서입니다. 스타트업은 설립한 지 오래되지 않은 혁신적인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가진 신생 회사를 말합니다. 최근에 꿈과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의 창업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VOA가 이들의 사연을 들어보는 특별 기획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자, 의류 디자인 작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스티치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서울에서 동효원 기자입니다.
2024년 4월, 스티치 대표인 최성락 씨는 의류 디자인의 디지털 플랫폼화를 실현하기 위한 자기 회사를 설립합니다. 스티치는 손이나 재봉기로 천을 바느질하거나 또 바느질한 땀수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한데요. 먼저 최성락 대표의 소개부터 들어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패션 디자이너들을 위해 온라인 의류 작업지 지서와 이를 바탕으로 CAD 패턴을 자동으로 완성해주는 솔루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스티치 대표 최성락이라고 합니다.
최 대표는 어릴 적부터 옷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았다고 하는데요. 가족 모두 섬유유통과 의류 관련 사업을 해왔기에 더 자연스러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저희 가족이 굉장히 거의 한 그 대가족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모두 그 원단 도소매업을 예전부터 하셨었고요. 뭐 그냥 일반 의류부터 침구류 그냥 일반 원단까지 다 이렇게 수출 해외 수출입이나 뭐 제조 공장에도 납품을 하시고 그러시기도 했고 특히 저희 어머니께서 옷가게를 하시고 네, 의류도 직접 계속 어린 시절부터 계속 만들어 주셨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의류와 패션 쪽에 이렇게 입문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자기 의류 브랜드를 운영하기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의류 산업이 정체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느껴 이 스티치를 설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학교 4학년 때부터 졸업하고 나서 3년 동안 한 2개 정도 브랜드 운영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실제로 동대문 종합시장에 있는 사입 의류들을 매입을 해가지고 보세 네, 의류 쇼핑몰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패착은 유통을 생각하지 않았던 게 그러니까 만드는 데 의의가 있고 제가 의류를 너무 좋아하는데 확실히 옷을 이렇게 좋아하고 사고 입는 거랑 판매하고 만드는 거는 전혀 다른 분야더라고요. 그래서 네, 많은 깨달음을 얻고 네, 스티치로 넘어왔습니다. 의류 산업 자체가 되게 오프라인 시장이 또 대부분이고 가족분들이 되게 힘들게 계속 영위해오시다 보니까 저 그 모습을 보고 뭔가 의류 패션 시장에서 온라인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해서 스티치라는 네, 아이템을 개발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최 대표는 새로운 아이템으로 창업을 결심하게 됩니다. 2024년 4월 스티치를 설립하고 5월에 사업자 등록을 마쳤는데요. 초기에 생각했던 방향성과 조금은 달라진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 예비 창업 패키지라는 지원 사업을 선정이 되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금 더 사업을 고도화시키고 비즈니스 모델을 정립한 후에 사업자를 냈고요. 사실 초기에 공제 공장과 디자이너 간의 그 매칭 그런 공정의 매칭을 먼저 목표로 했었는데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고 현업에 들어오다 보니까 봉제 공장 분들보다는 신규 디자이너들의 어려움이 조금 더 많다고 느껴져서 지금은 디자이너들을 위한 디자이너들의 좀 의류 작업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솔루션 프로그램 개발로 살짝 피벗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봉제 시장과 디자이너 간의 봉제 공장 거래 플랫폼이 아니라 그 대상을 바꿔 디자이너들을 위한 온라인 작업지 시서와 또 패턴 디자인을 짜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디자이너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초기에 의류는 공정을 할 때 작업지 시서라는 네, 의류의 뭐 도식화나 그런 사이즈 같은 기본적인 정보를 담게 되는데 이거를 바탕으로 봉제 공장과 소통이 완료가 된다면 이제 패턴이라는 의류 도면을 만들게 돼요. 근데 그 의류 도면에 있어서 이게 그 한 번에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뭐 1차 최대 뭐 5차 그 넘어서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다음에 이에 따른 뭐 시간은 곧 비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의류의 단가가 올라가거든요. 일단은 그 패턴 짜는 것 자체가 패턴사분들이 이렇게 의류 도면을 작업을 해주시는데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한 작업이라서 패턴사분들의 인건비 그리고 패턴을 짜게 되는데 또 들어가는 또 비용이나 아니면 또 회의 과정 같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스티치는 이러한 부분에서 패턴과 샘플을 AI 학습을 도입을 하여서 바로 보여줄 수 있는 네, 솔루션 프로그램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의류 디자이너들을 위한 공통적인 툴이 있는 이 웹사이트를 개발하고 있다는 건데요.
저희는 아까 작업지시서를 이 웹사이트에서 만들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여기 웹사이트에 가면 뭐 사각형, 뭐 동그라미, 뭐 선 이런 툴들을 주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엔 공제 선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의류에 특화된 디자인물들을 지원을 하는 네, 디자인 그 솔루션 프로그램이라고 네,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 대표는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의류 산업의 문제점을 파악해 디자이너들의 의류 디자인 시간과 또 작업을 단축해주는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방식은 그 웹 사이트로 지금 제작을 하려고 하고요. 쉽게 예시를 들자면 미리 캔버스나 아니면 그 온라인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디자인 그런 사이트로 처음에 저희가 출시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쪽에 들어오셔서 그 저희가 초기에 의류 작업지 시설을 구성을 해드리고요. 그 현재 작업지 시설은 이렇게 보이시는 이런 엑셀, 뭐 일러스트, 뭐 너무나 다양한 폼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폼들의 뭔가 표준값을 정해서 그 웹사이트로 이거를 제작을 할 거고요. 거기에 의류 디자이너들이 만드신 이런 도식화 파일을 업로드 해주시고 그에 따른 사이즈 작업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 정보를 바탕으로 AI 학습을 돌려서 그 패턴을 이렇게 최종 그 결과물로 드리는 서비스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의류업계에서 패턴은 의복 등을 구성할 때 이 소재를 재단하기 위한 옷본을 말하는데요. 의류를 만들 때 의류 도면이 필요하듯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패턴입니다. 그 중에 CAD 패턴은 컴퓨터의 CAD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건데요. 이 컴퓨터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더 정확하고 또 수정, 공유가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치도 이 CAD 패턴을 제공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데요.
현재 국내에서 패턴, 의류 패턴들은 그 CAD라는 모델링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만드는데요. 그래서 패턴 같은 경우에는 의류가 완성되기 전에 봉제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봉제 직전에 앞면과 뒷면 또는 막 팔, 뭐 시보리 라인 등으로 이렇게 실측 크기로 이렇게 작성된 것을 CAD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저희는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이런 작업지서를 업로드를 해주시면 기존의 그런 패턴들을 그 많은 패턴 양을 AI 학습에 학습을 시켜서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초기 이런 패턴을 제작을 해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개발은 어느 정도 완성됐을까요?
그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기획이 완료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올해 MVP 출시일은 11월 말쯤 예상하고 있습니다. 초기 모델 같은 경우에는 도식화랑 그에 맞는 패턴을 제공을 할 거고요. AI 학습 모델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조금 더 고도화를 한 다음에 이렇게 도입을 하여서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MVP 모델의 핵심 기능은 의류 디자이너들의 의류 공정의 포트폴리오를 할 수 있는 공간, 그런 워크스페이스를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최 대표는 이 소비자를 모으기 위해 디자이너들이 편하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툴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 스티치 같은 경우에 그럼 초기 그 디자이너 소비자들을 어떤 식으로 모을 수 있을까 되게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낸 방안이 제가 디자이너로서 이렇게 활동을 할 때도 너무 많은 작업지시서 폼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이런 그 포트폴리오가 생각보다 잘 정리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통일시켜주고 그리고 내년에 그 학습 모델이 완료가 돼서 도입이 된다면 이걸 바탕으로 샘플 3D 뷰어나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천천히 제공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최 대표는 이 스티치만의 강점과 차별점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작업지 시서와 그 다음에 그에 맞는 패턴은 보여주는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그 서비스와 차별점이라고 한다면 기존에 있던 서비스는 그 서비스 내에 있는 도식화에 맞는 그 패턴 파일만 주어졌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엔 의류 디자이너들이 기존에 그렸던 도식화를 대입을 한다면 그에 맞는 알만 조금 더 상세화된 패턴 파일을 제공드리는 게 조금 저희의 차별점이자 강점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학습 모델을 좀 더 완성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패턴 파일의 자료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가 중요한 것은 현재 디자이너들이 만들어 놓은 패턴 파일들이 많이 방대하게 필요해요. 학습 모델을 조금 더 고도화시키려면 그래서 그런 많은 경우의 수를 대입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년에 특히 일반적인 지원 사업뿐만이 아니고 R&D 같은 그런 연구개발 사업도 다른 뭐 대학원이나 연구기관과 협업을 해서 한번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또한 최 대표는 스티치의 강점으로 네트워크를 꼽았습니다. 패션 사업에 종사하면서 지내온 시간이 있기 때문에 보다 긴밀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다는 건데요. 스타트업 스티치의 얘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어떤 불이익이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앉아서 당하고 있지만은 않겠다 이런 표현 쓰죠. 이런 표현을 쓰는 날이 없길 바라지만 누군가 하면 알아들을 수는 있어야겠죠.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Welcome to the show, John.
It's my pleasure, of course.
I heard the whole story. Are you okay?
Hey, I'm being falsely accused. I'm not going to take it lying down.
I'm being falsely accused.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 있지만은 않겠다. I'm not going to take it lying down. 가만히 있지 않겠다. 간단히
I won't sit back and take it.
또는
I won't sit back.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누명을 쓰는 경우 자신이 한 일이 아닌데 벌을 받는 경우 억울한 감정이 드는데요. 이런 감정 영어로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So when you are falsely accused, how do you feel?
Well, we get angry at first, but generally upset.
In Korean, we say 억울하다. Is there an expression that can describe my feelings?
Not a quick word. We go through several feelings because we know we are innocent. We say it's unfair. It wasn't me. What did I do to deserve this? What action can I take?
억울한 감정을 나타내는 억울함. 이 한국어를 영어로 아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없습니다. 이게 바로 문화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적인 사고로는 억울한 느낌, 감정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내가 지금 이런 억울한 기분이다라는 말을 하는 데 비해서 미국적인 사고로는 억울해 이런 감정 표현 단어보다는 내가 안 했어요. 공평하지 않아요. I didn't do it. It's not fair. 이렇게 설명을 통해서 자신의 결백을 말합니다. 억울할 때 쓸 수 있는 표현들 살펴보죠.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Did you clear your name?
I'm still working on it. This is not fair. I'm innocent. I didn't do it. It wasn't me. What did I do to deserve this?
제가 좌한에게 Did you clear your name? 누명 벗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Clear one's name, 누명을 벗다, 결백을 증명하다 이런 표현인데요. 이름을 씻는다는 말이니까 누명 벗었나요? 라는 표현이 되겠죠. Did you clear your name? 억울한 누명을 쓴 쟈니 한 말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공평하지 않아요.
It's not fair.
불공평합니다.
It's unfair.
나는 결백합니다.
I'm innocent.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I didn't do it.
내가 아니었습니다.
It wasn't me.
내가 뭘 했길래 이런 대접을 받나요?
What did I do to deserve this?
그럼 끝으로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 있지만은 않겠다는 말 I'm not going to take it lying down 기억하시면서 대화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heard the whole story. Are you okay?
I'm being falsely accused. I'm not going to take it lying down. I won't sit back and take it.
I'm with you.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 있지 않겠다는 말 I'm not going to take it lying down. 공평하지 않아요. It's not fair. 불공평합니다. It's unfair. 나는 결백합니다. I'm innocent. 억울할 때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 살펴봤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아프리카에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20개의 경제 중 12개가 있으며 아프리카 대륙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지역이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미 국제개발처 이소벨 콜먼 부처장에 따르면 아프리카는 최근 몇 년간 기아와 영양실조가 계속 늘어나는 몇 안 되는 지역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콜먼 부처장은 지금은 좋은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스마트한 정책 개혁과 투자와 무역 증가를 통해 빈곤과 기아 그리고 영양실조에 심각하게 대처해 역동적인 이 지역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U.S. government's global hunger initiative Feed the Future prioritizes investments in Africa, providing more.
콜먼 부처장은 미국 정부의 국제 기아 계획인 Feed the Future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주도의 성장을 촉진하고 영양상태를 개선하며 회복력을 구축하기 위해 매년 4억 달러 이상을 아프리카에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콜먼 부처장은 국제적인 식량 수요가 가용 자원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국제개발처는 가장 영향력 있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자금을 투자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개발처는 말라위, 탄자니아, 잠비아를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빈곤에서 벗어나 지역과 그 밖의 지역으로 식량 공급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농업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준비된 국가로 꼽았습니다.
So through an initiative that we are calling Feed the Future Accelerator, we are doubling down on our investments in these three countries.
콜먼 부처장은 우리는 Feed the Future Accelerator라고 불리는 계획을 통해 이 세 나라에 대한 투자를 두 배로 늘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국가들이 전 세계 식량을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식량 중심지가 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콜먼 부처장은 아프리카 연합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엑셀러레이터는 아프리카가 주도하는 접근 방식을 지원하여 이러한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제개발처는 Feed the Future Accelerator에 8천만 달러를 기부했으며 다른 미국 정부기관도 5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에 미국 정부 혼자만 나서는 것이 아닙니다.
The private sector is joining us in this effort with major companies such as Bayer and OFI, one of the largest.
콜먼 부처장은 민간 부문도 이 노력에 동참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 커피 공급업체 중 하나인 바이엘과 OPI와 같은 주요 기업들이 말라위, 탄자니아, 잠비아에 1억 5천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콜먼 부처장은 민간 부문, 아프리카 현지 지도자, 다른 기부자와 그 밖의 지역과 이러한 종류의 파트너십은 우리의 노력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세 나라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대륙 전역에서 굶주린 사람들에게 식량을 공급할 수 있는 엔진을 함께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 논평에 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그리고 USA를 쓰시면 됩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